오늘도 오늘 빠지고
2,37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개인은 7천억 샀습니다.
일주일치 올려놓은 거 다 빼버렸죠.
예. 그냥.
예. 근데 여기서 저도 느낀 게 뭐였냐면 네. 뭔가 조금 그 하락장이 그동안의 하락과 최근에 한 2-3일 동안의 하락이 좀 달라요. 특히 이번 주 하락이 좀 다른데 여기서 하나 뭐 보여드릴 게 있다면 국내 증시에서 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여기서 특히 선물 쪽을 보시면 이걸 이렇게 즐겨본 스타일은 아니지만 보면 그동안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3만 5천 계약을 순매도를 때렸었습니다.
네네.
보통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3개월 정도를 보면은 매도를 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코로나 위기 터지고 나서 근 1년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순매도, 선물은 순매수. 그러니까 주식은 팔겠다. 하지만 지수는 오를 거에다 베팅을 걸었었죠.
네.
그래서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면서 선물에서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져갔었는데 근 1년 동안은 아마 작년 5월부터 코스피가 쭉 빠졌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코스피도 순매도, 선물도 순매도. 실제로 그때 보면은 계속 1년 내내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외국인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선물 매도해서 돈을 또 벌고
네.
그러면서 수익을 계속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선물을 순매수합니다.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지금 보다시피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을 순매도 했지만 944계약밖에 안 됐어요. 보면 뭐 9천 계약씩 순매수하고 3천 계약 순매수하고 이렇게 좀 추세들을 보면은
매수로 바뀌었네.
예, 선물은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지수 상방을 좀 보고 있는 거네요.
예, 1년 만에 바뀐 포지션인데
예.
우선은 뭐 만기가 9월이니까 아직 뭐 7월, 8월 무슨 두 달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의외로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는 좀 바람이 바뀐 느낌처럼 동남풍인가? 저도 지금 예, 그러다가 부디. 오늘 빡 이래가지고
아 근데 오늘 거죠. 같은 경우는 예. 빠질만 했다고 생각해요.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쵸. 반등이 좀 셌죠.
네, 너무 많이 올랐어, 네. 그 전에.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저도 그거였었어요. 지금 선물을 순매수한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가 좀 과하게 빠졌다라 판단한 거 아닌가. 뭐 여러분 말대로 말하는 기술적 반등 정도?
그니까.
예,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제 생각에 이런 거는 네. 양심적 반등.
양심적 반등.
솔직히 양심적으로 꼬치는 줘야지.
아, 개평 반등?
예. 네. 개평.
그 강원랜드 이런 데 가면 다시 네. 도박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좀 버스비는 주잖아요.
네.
교육받고. 그런 거라고.
아, 교육받으셨어요?
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콤프라 그러죠. 콤프.
예.
이렇게 이만큼 빠졌으면 여기 콤프를 이만큼 준 거예요. 이거 식당 가서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정도의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정말 뭐 9월 달까지 좀 긍정적으로 예. 바라보는 뷰였는지라고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예.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머리가 빠질 만큼.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인데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좀 손절을 해야 된다. 앞으로 더 뭐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이제 경기 침체까지 아직 뭐 더 진짜 확실한 건 안 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럼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 느낀 게 아, 손절을 만약에 내가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
딱 1년 전이랑 거울되는 대사들인 것 같아요.
네.
1년 전만 해도 늦지 않았다. 더 사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었고 근데 그것도 오를 때는 그렇게 말하고
네.
떨어지니까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고점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이제 충분히 내리고 많이 내렸을 때 계속 영원히 내릴 것 같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제 기준에선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는 거는 너무 이미 피해는 피해대로 다 보고 손절 다 하고 이러다가 만약에 반등 오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둥 떠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는 주식을 안 보겠죠. 그냥.
다시는 안 보죠. 근데 실제로 2008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2011년이랑.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저만의 철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그냥 견디자. 견디자인데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사는 방법이 있어요. 손절은 그러니까 저는 좀 투자에 호흡이 길어진 몰라도 제가 파는 거는 원하는 가격에 이르렀을 때 파던가 기업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파는 거지 그냥 지수가 하락이니까 이 기업을 팝시다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1번 아니면 2번을 많이 택해요. 2008년 같은 경우는 그냥 견디기 모드를 했었고 네. 2011년에도 견디기 모드를 썼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아쉬운 게 반등이라는 게 꼭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천이 오르는 건 꼭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내가 견디기 모드를 쓰면 천 떨어졌으면 다시 천이 올라야 본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인 거죠.
지금 3,316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2,378이니까 예.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천이 빠진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상승 동력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뭐 시장의 상황상 네. 이렇게까지 푸시를 할 만한 강한 압력들이 있을까 상승의 동력이 있을까 에서는 네. 아니다라 보는 거고 다만 지금 호재를 볼 수 있는 건 악재가 해소되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 악재가 해소됐다고 코스피가 막 예전에 과거 고점까지 찍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지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한 2,800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겠죠. 뭐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더 더해지고 좋아지면 올라가는
네.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뭐 여기서 그렇게 뭐 다른 것도 없으면 횡보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항상 횡보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면은
네네.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지점에서 차라리 분할 매수를 했던 게 2,800 정도 된다 하더라도 내가 3,300에 물린 걸 2,300에 사면은 에버리지가 2,800에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그쯤 되면 다시 본전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과거 고점까지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하는 거 아니면 물타기를 그냥 버티게 할 때는 심리적으로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계좌는 서서히 복구가 되고
네.
내 돈이 뭐 벌어들이는 돈이 현금이 계속 쌓여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욕심으로 좀 바뀔 거예요.
네.
좀 사볼까? 사볼까? 그런데 더 참아요. 참을수록 현금은 계속 쌓여나가요. 그러면서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러다 보면 보통 이래요. 제가 느꼈던 건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개미들은 못 찾습니다. 그 반등의 직전에 바로 주식을 딱 사는 거를 못한다는 거죠.
예, 예.
대부분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 저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견뎌서 버티던가 아니면은 분할 매수로 좀 약간 단가를 낮추던가
네, 네.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살려면 지금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꼭 당장 오른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제일 좋은 건 월급날마다인 것 같아요. 월급날마다 내가 들어오는 돈에서
네.
뭐 그냥 기계적으로 조금씩 사자. 그러면 예를 들어 월급은 무한하잖아요.
에.
1년 안에 오르면 좋은 거고 2년 안에 올라도 좋은 거고 3년 안에 올라도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뭐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바뀌는 건 하나 있어요.
네.
수량이 늘어나요.
수량?
네. 계속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량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평단가는 신경 안 쓰고
네,
그러면서 수량이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반등장이 왔을 때 굉장히 네. 빠르게 복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서히 하다 보면은 분할 네. 매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단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왜 벌써 주가는 아직 별로 안 올랐는데 왜 손익분기점이 벌써 다 와갔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그거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떨어졌을 때 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단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얘랑 얘 섞인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산 수량이랑, 네. 예를 들어 몇 주 샀으면 몇 주랑, 금액이랑 이렇게 쭉 써놓는,
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얘에서 손해난 거지 이 물탄 거에서는 손해난 거 아니야. 왜 웃으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계좌를 나눠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같이 물타기로 섞이기 싫어가지고
네.
다른 계좌로.
물타기가 싫더라고 그게.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증권사 안에서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 탈 때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네.
그 계좌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약간 아로마처럼.
저는 오히려 물탄 계좌를 보면서,
네.
손익분기점이 다 돼가네? 예, 또 그러면 또 그냥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였었어요. 뭐냐면, 사는 거에는 고수가 없어요. 네. 좋은 기업은 저도 알고 전문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이제 그걸 뭘 택했냐의 차이뿐이지. 네. 그런데 팔 때가 서로 다 달라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손절한 사람, 고점에 네. 판 사람. 그거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네.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네. 예측 불가의 영역이거든요. 파는 거는 자기의 심리의 영역이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차라리 파는 게 속이 편하겠다. 네. 그래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저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 아니 이게 사람이고. 약간 강제 기상이 돼요. 저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 미국 증시 마감이 나랑 인생이 상관이 없었는데 나스닥 마감을 보려고 딱 눈을 뜨면 내가 그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알람도 안 맞췄는데 네. 눈 뜨면 6시인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국장 봐야 되지 밤에 미국장 봐야지 이러면서 근데 잠도 안 와요. 장이 시작됐는데 왜 자겠어요. 봐야죠. 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네. 심리적으로 불안한 크기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네. 1억을 투자했을 때 이랬을 때 두근두근 거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 저는 1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줄여요.
예. 네. 근데 제가 이런 하락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이지 않는다. 네, 네.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금액을 더 늘려도 되는 대담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네.
근데 매번 그릇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게 항상 힘든 거죠. 매번 위기 때마다 저도
계속 키우다 보니까 네.
저도 뭐 과거 2008년 때랑 2011년 때랑 지금이랑 보면은 네. 금액은 점점 커지고 분명 그때는 잘 견뎠는데 왜 이번에 왜 이렇게 힘들지?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금액이 커져 있으니까 더 힘들죠.
제가 지난번 그 코로나 때 너무 조금 산 거예요. 후회가 되잖아요.
그쵸.
너무 후회가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이 샀더니 이게 내 그릇이 아닌가 봐. 부동산이랑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부동산은 내가 얼마를 샀더라도 그거랑 주식 계좌에 있는 거랑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부동산이 낫겠다.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방에 있는 거. 참고로 제가 지방에 있는 거 뉴스에서 뭐 여기 얼마 떨어졌습니다 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다 떨어졌어요. 제 거만. 그런데 의외로 좀 불안함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주식이 확실히 더 이게,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건 더하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볼만한, 지금까지 부정요인을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미 너무 충분히 많아.
네.
악재를 말하는 사람이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좀 우리가 볼만한 호재 같은 거 남아있는 게
많죠?
있는지. 있어요?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들이 악재를 볼 때,
네.
같이 악재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항상 의심을 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호재를 말할 때는 악재를 생각해 보고,
네.
남들이 악재를 말할 때는 호재를 보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게,
네.
오히려 더 장기적인 투자로 훨씬 낫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악재로 다 도배가 됐고요.
예. 네.
뭐 유튜브 뭐든 간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 다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그리고 뭐 호재를 나오는 기사도 없습니다.
네.
메인으로 뜨지도 않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호재가 있어도 호재를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는 네. 시장이라는 거죠.
홍길동.
네. 대중의 분위기가 아예 지금 주식을 믿지 않는 상황.
네.
완전히 주식에 다 거의 떠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호재가 조금만 나와도 갑자기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확 올라요. 그래서 반등은 어느 날 갑자기예요, 정말.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를 내가 맞추겠어 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뭐 분할로 기다려볼게 아니면 그냥 기다려볼게. 둘 중에 하나 택하자는 거고.
네.
첫 번째는 원래 러시아였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합의를 볼 것이다.
네.
휴전 합의를 볼 것이다가 이제 그때 마크롱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조금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그냥 유럽이랑 러시아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겠냐.
네.
그랬다가 최근에 좀 지수가 왔다 갔다 한 게 나토 가입도 건 때문에 지금도 이슈가 떠들썩했거든요.
네.
그런데 터키가 반대를 할 거라 했는데 터키가 갑자기 찬성을 해버렸어요. 뭐?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오는 거를. 핀란드랑 스웨덴은 러시아에 바싹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구글러스.
모스크바 여기 있죠?
네.
자,
이게 핀란드네. 헬싱키.
핀란드 스웨덴이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여기 여기 항구잖아요. 거의 뭐 목에다 칼끝을 겨누는 형태인 거예요.
와.
만약 여기다가 미사일 포대를 설치해버리면은 모스크바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아니, 저는 핀란드랑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 몰랐어요.
실제로 또 아. 러시아랑 옛날 과거부터 네. 뭐 핀란드, 스웨덴이나 많이 전투해서 많이 진 적이 많아요, 또.
아, 여기 또 분쟁이 있는 지역이구나, 여기도.
예, 예전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못 이겨가지고, 예. 러시아한테는 PSTD가 있는 곳인데,
예.
여기가 나토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푸틴에게 대한 굉장한 압박으로 들어오겠죠.
아.
그래서 믿는 데는 터키였는데, 갑자기 예. 터키가 찬성을 해버리니까, 예. 나토 찬성합니다 하면서, 그냥 배신을 아. 맞은 느낌.
그럼 터키랑, 러시아는 좀 거리가 있나요?
그렇게 또 멀지도 않아요. 흑해를 기준으로 또 위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항구, 이제 부동항이 없는데, 이 네. 부동항을 두려면 흑해에다 둬야 돼요. 그러면 이 흑해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네.
우크라이나 땅,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땅 조금, 그리고 여기서 몰도바.
아니, 근데 흑해, 예. 흑해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나갈
게,
수 있어요. 나가는 여기가 게 살짝 틈이 있어요. 이게 보면.
아, 여기 있네. 예, 예.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어떻게 보면은 터키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탄불이 여기 있네요.
예.
와, 흑해가 호수가 아니었어.
예, 그래서 여기 이 흡수로를 지나서 하기 때문에 예. 천혜의 항구죠. 예, 보호를 예, 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해안 도시 위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예.
이 흑해를 가져가려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 흑해 아래쪽을 조금만 더 보면 지중해 네. 쪽에
네.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습니다.
아...
여기 그리스 아래쪽으로. 예.
어디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다 지중해거든요. 예,
아, 여기 쪽으로 지중해 예, 엄청 크구나.
지금 분쟁이 난 게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랑 이제 네. 뭐 키프로스, 터키, 뭐 네. 그리스 이런 데서 이 여기서 나오는 천연가스 유전 지대를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막 이런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천연가스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싸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흑해는 또 이제 러시아의 안보적인 측면 때문에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아...
그런 상황에서 터키가 갑자기 나토 찬성 이래버리니까
네.
이게 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합의는 어렵지 않을까, 좀 미국이랑 또 한 길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두려움이 또 반영되면서 지수가 살짝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구나. 여기가 그 전쟁 예, 나는 데구나.
근데 여기를 먹으면 이제 친러 지역에다가 예. 이렇게 이제 해안가를 쓱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크림반도가 어디예요?
크림반도가 요쪽.
아, 그러네. 예,
여기서 보면 바다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놔서 연육교를 놔서 크림반도가 이제 육지라 연결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어서 꺼야겠다. 여기가 핀란드.
예.
핀란드.
그럼 전쟁을 보시면 제가 조금만 더 마우스만 주시면 예. 하르키우
네,
하르키우
네.
쪽을 해서 여기랑 길이 연결되고 나면 크림반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 지역을 꼭 장악해야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크림반도랑 다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쪽 지금 공략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
크림반도까지 다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이 오데사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흑해 쪽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데사를 뺏기면
네.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발호로든
이제 천의 항구, 우리를 지금 부산 같은 거거든요.
아...
여기를 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라들 뭐 몰도바라든가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다 가져가게 되면 러시아는 흑해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한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끝나더라고요. 끝날 것 같았는데.
네,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이권이 서로 엮여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안 끝나고 있는데. 원래는 저번 주만 해도 끝날 분위기가 살짝 나오지 않나라고 했지만 네. 결국 나토 건이 또 되면서 또 한 타임이 늦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인플레에 가장 또 많은 영향을 줬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그 증시의 상승 요소를 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우디인데요.
네.
오펙에서 석유를 증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증산을 안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유가가 잡히면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유가를 못 잡고 있다라는 점인데
WTI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111달러.
네, 그러네요.
이게 떨어지려고 누르고 눌러도 눌리지가 네.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공급을 좀 터트려주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상황에서는 공급을 확 터트려서 가격을 잡아주게 되면은
네.
기대 심리마저 사라지는 거죠. 계속 증산이 될 거다. 앞으로 석유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미리 사재기하지 마세요가 돼야 되는데
네네.
공급이 안 열리니까 지금 계속 사재기 수요라든가 투기 수요가 달라붙으면서 가격이 떠 있죠. 지금 111달러인데 이 중에서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이상은 네.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오른 것들도 있다라 보거든요. 실제 수요보다는. 네네. 그러면 이것들을 잡아주려면 굉장히 큰 오프너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 사우디로 7월달에 건너가서 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네. 사우디는 또 이제 순위파죠. 그리고 이란이 시아파인데요. 네. 이 순위파의 맹주가 사우디,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에요. 네. 그리고 이란이 핵을 거의 다 개발을 했어요. 네. 이제 핵실험만 남겨두고 있는데 핵실험을 어디서 할 거냐에도 차이인 거죠. 이게 네. 이란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제3국 뭐 요새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이란이 만약에 핵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순위파는 핵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도 뭔가를 달라. 뭐 해구산을 주던 아니면은 우리도 개발할 수 있게 뭘 주던 하고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바이든이 건너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딜을 해야 되는데 대신 그 원유를 증산하고 뭐를 달라. 이제 그 딜에 따라서 유가가 좀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실제로 그 계산이 잘 돼서 사우디에서도 증산을 하기로 한다 그러면 오펙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증산을 참여를 하겠죠. 그렇게 되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뭐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증산에 대한 좀 정책을 내주면은 공급이 순식간에 확 늘어나기 때문에 네. 유가도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오히려 쪼개서 내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한 네. 번에 빵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는 30%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나올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게 오펙 증산 예. 이거랑 러시아 합의 예. 근데 이런 거 다 지금 가능성이 다 낮다는 거죠.
좀 올라갈 듯 갈 듯 하지만 예. 미지수에 많이 가까워지는
그리고 또 거죠. 어떤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가 잡혀야 되는데
코로나 잡힌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만 명을 살짝 또 넘었다가 네. 심리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공식적인 종결을 원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편하게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세요. 실내에서든 뭐든 자유롭게 하세요. 라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종식이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치면 이민자법이 조금 다시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민자법?
예전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민자들에 대해서 많이 쿼터를 줄여서 쫓아냈었어요.
네네네.
영주권에 대해서도.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다시 멕시코라든가 일로 넘어갔고, 네. 거기에 장벽을 치면서 이민자들이 미국대로 들어오는 거를 많이 막았는데, 네. 문제는 그 이민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라는 거죠. 미국에 와서 조금 벌이가 약한 일들, 좀 힘든 일들, 3D 업들을 많이 해줬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트럼프가 법을 만들고 하니까 쫓아내버렸죠, 완전히.
네네.
그게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네, 3D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말하면 네. 뭐 고용이 없다, 일자리가 뭐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3D 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뭐 농촌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일을 많이 해줬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면서 더 어려워졌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다가 불법 이민자들이 트레일러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났었어요.
네.
되게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한번 좀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열어주자. 왜냐면 미국도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와서 3D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미국도 인플레를 잡아갈 수가 있고 멕시코 입장에서도 이제 그걸 좀 열어달라 이렇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인플레에 낮춰지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가 보통 뒤늦게 오르는데 물가가 튀고 나면 그 다음은 인건비가 오를 차례예요.
네.
그럼 이 인건비가 오르는 걸 선제적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뭐 정책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이민자를 잘 받으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국가 간의 이동이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가 그나마 좀 볼만한 그런 거고.
예.
사실 뭐 딱 부러지는 뭐 그런 건 없네요. 지금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민자법 개정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펙에서 증산 합의가 됐다는 소식, 아니면 러시아에서 휴전 합의가 됐다는 소식. 이런 세 종류의 뭔가가 아니면
예.
뭐 딱히 지금은
그렇죠.
방향성에서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뭐 축구로 치면은 수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공격 강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악재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재가 나온다 한들 이거가 그렇게 상승의 도구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호재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어요.
중국.
중국 증시가 지금 한 달 반째 오르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경기 부양책이 이제 임박했다. 네. 큰 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과거처럼 그냥 지방에다가 아파트 짓고 도로 지으라는 건 아닐 것 같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친환경에 기여도하면서 경기 GDP도 올릴 수 있는 게 뭔가 봤을 때 태양광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것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네, 예.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우선 싸다라는 인식도 있었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누를 만큼 다 눌렀고 이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는가.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중국은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섹터가 두 개가 올랐어요. 최근에 이 하락장에도 올랐던 게 태양광이랑 전기차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가장 연관이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올랐던 OCI라던가 뭐 전기차 소재들, 뭐 2차 전지 소재들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그 관련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CI가 올랐다고요? 네. 아 그렇구나. 와 OCI가 오른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도 오르는 것들이 존재는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파가 그 섹터에만 다 가는 거지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네. 과거에 상승장이었다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수 전체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었던 건데 이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호재들로 정리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호재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 거잖아요. 예. 지금. 그쵸? 그런데도 손절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벌써 빠진 포인트가 뭐 나스닥 지수로 치면 5,0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더 빠지면 뭐 한 1, 2천 정도 되지 않겠는가. 네. 뭐 1만 이하로 내려가는 일도 참 흔치 않은 일이다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락의 길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락의 깊이는 충분히 많이 하락한 상태다. 어느 정도 이미 충분히 털어냈다. 네. 다만 이제 털어내는 방식은 길이로 털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기간 횡보장을 만들어 버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던져버립니다. 이 횡보장에 근데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횡보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뭐 이 가격대에서는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고 싶은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 말고 다음번 타이밍 한 번만 더 쉬고 나는 오늘이라 생각하면 오늘 말고 다음번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그때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되게 사고 싶더라고 어쩐지 어제 진짜 엄청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샀어요. 그리고 바로 꺾이네.
분할 매수를 너무 빨리 들어가요. 한 타임 쉬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분할 매수는
딱 여기
그럼 많이 그래도 싸게 산 거죠.
분할로 샀는데
보통은 다른 투자자들은 코스피 3000에도 분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3000부터
싸다 이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2378이면은 예전에 코로나 직전 때 지수랑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아, 저 막 이때 박스 하단인 줄 알고 막. 이때 들어왔는데 이때 2,500부터 막 해가지고.
그쵸? 근데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다들 이제 바닥이다 생각했었거든요. 이러다가 코스피만 빠진 거죠. 이제 코스피만 빠진 것들로 지금 뭐 지리적인 어떤 문제들인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 안 빠지고 버텼던 게 키 맞추기로 내려간 거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섹터들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게 반도체였었어요. 반도체만 안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반등장에서도 반도체는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어떤 기술적 반등의 관점으로 많이 봤던 것들이 아닌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예,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미국 주식 쪽이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었어요.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이제 우리 일명 말하는 꿈파리 주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꿈파리 주식은 뭐냐면 돈은 못 벌고 실적은 엉망인데 앞으로 많이 커질 것 같은 기업들. 그런 주식들이 한 90%씩 하락했거든요. 네. 그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밈 주식들.
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성장을 하는데 캐시로 벌어들이는 성장. 정말 돈을 벌어들이는 성장하는 기업들.
네네.
예, 그런 쪽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2001년 그 닷컴 버블이 벌어지고 나서 12배 올랐던 주식이 롯데칠성이었었어요.
네.
뭐, 뭐 사이다 회사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캐시를 만지는 회사가 생수 시장 진출, 맥주 시장 진출, 소주 시장 진출, 네. 거기다 2% 부족할 때라는 시트장 나오면서 네. 그때 주가가 확 올라서 7만 원에서 84만 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성장성까지 갖췄을 때 오를 수 있다. 투자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지금 딱히.
잘 버는 회사가 성장성까지 갖춘 거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아마 빅테크 주식들이 가장 해당이 빅테크, 많이 될 것 같고요.
미국으로 보면은
많이 하락했고 이제 주가 수익 비율도 PER도 많이 낮아졌고
구글 이런 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은 상태에다가 네. 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글이 망할 거야 하면 망한다 생각은 없거든요.
네.
잘 되면 잘 됐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도 볼 것 같고 9월 달부터 이제 로봇이 한번 또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봇이 한번 나옵니다.
테슬라봇.
예, 네. 테슬라봇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뭐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한번 더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또 수요들 그러면서 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좀 인기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하면 현대차 아닌가요?
오, 그렇죠. 예, 네, 로봇 강아지 뛰는 거.
그러니까 그 로봇이 장난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밀면은 그 걔는 만약에 예. 그 로봇 반란이 일어난다면 현대차에서부터 일어날 것 같은.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보셨어요?
봤어요.
예, 예.
그거를 진짜 무서운 장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
예, 제가 컨티넨탈이라 치면 나오는데
예,
예, 요 장면이 있네요.
이게 뭔가요?
현대차가 꿈꾸는 게 이겁니다. 이런 자동차에서 로봇 강아지를 만들어서
네.
이 장면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현대차의 장면이에요.
꿈꾸는. 이거 현대차 거예요?
아니요. 컨티넨탈이라는 이제 타이어 회사인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모빌리티 회사들의 로망인 거죠.
아.
정의선 회장이 이 로봇 강아지를 데리고 중요한 행사장마다 데리고 다녔던 게
네.
우리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다. 이동수단이다. 보면 이게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네.
자율주행차인데 이것도 뭐냐면 특수 목적 차량이라 그래서 회사마다 맞춤형으로 차량을 제작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택배, 쿠팡차다 그러면 쿠팡 짐을 이 로봇에 실으면
네.
이제 알아서 이 동에 들어가서 배송을 싹 하고 다시 여기를 모이는 거죠. 우리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캐리어와 인터셉터 네, 역할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이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시장에서 현대가 가져갈 몫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이 로봇이 더 사람 모양에 가깝잖아요. 이제 테슬라 자동차와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모양입니다.
이거예요?
예.
이제 이게 로봇이에요?
예, 이게 조감도긴 한데 이게 9월 달쯤에 베타가 발표가 될 거예요.
아니 너무 심한데?
그러면 트렁크에서 짐을 들어서 집으로 네. 갖다 놔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 테슬라봇 너무 심한데?
좀 무섭죠? 살짝 네. 섬뜩하죠? 예, 네, 뭐, 설마 이렇게 나올까, 아닐까 모르겠지만, 이족보행의 형을 조금 형태로 많이 모양새를 띄고 네. 있습니다.
아니, 현대 아틀라스가 확실히 네. 좀 거부감이 덜하고,
네.
아, 테슬라봇은 뭔가 좀 그래.
무서워요, 약간.
아, 이렇게 한다고?
이제 실제로 나와봐야 이제 좀 더 자세히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테슬라봇.
예. 네.
그니까 이거 현대 건데
예.
이거 저희가 봤던 거 비디오 이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미래인데.
그래서 차라리 사족 예. 보행을 하는 강아지 형태가 더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예.
이족 보행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족 보행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제 생각에 이거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한 번 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사실 시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테슬라봇 어떻게 나올라나.
근데 이 로봇이라는 거를 과거에는 그냥 로봇 회사로 생각했는데
네.
자동차 회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로봇이라는 거는 자동차 타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게 그거거든요. 짐을 실었다 내렸다 차에다가 이것들을 이제 로봇이 해주게 되면은 이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네. 로봇 같이 또 새로운 이제 어떤 호재가 될 만한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캐시를 잘 벌면서 매출 성장률이 뛰어나고 앞으로 이런 기술까지 가져간 기업들로 범위가 더 좁혀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한번 한 추석 때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근데 혁신과 성장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테슬라봇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현대차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을 수 있죠.
네, 네. 현대차가 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디젤 게이트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야,
오히려 그 생각도 했어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 유럽차에 대한 디젤 게이트를 우리나라에서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대로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디젤 게이트는 좀 약간 굳이 지금 전기차가 이제 미래인 상황에서 디젤 게이트까지 터트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기아차가 기아 현대차가 유럽에서 막 2위까지 찍어가면서 유럽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럽에서 약간 텃세를 부린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관점도 봐야 된다 봐요. 무조건 이건 나빠 이런 게 아니라 나쁠 수도 있지만 왜 하필 이때 나온 걸까? 타이밍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잘 뽑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전기 그 보통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주가가 제일 좋았을 때는 도요타가 헛발질했을 때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네네네.
과거 같은 때도 2009년 그때도 이제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지면서 현대기아차가 떴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뭐냐면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바람에 전기차 타임을 좀 늦췄어요.
그러니까 도요타 전기차 이런 거 뭐 없잖아요.
뭐 근데 또 배터리 기술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좀 더 완벽해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뭐 다른 회사들은 아니다 지금 다 시장 뺏기기 전에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를 따돌리고 선점 효과를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자리를 한번 자리 잡고 나면은 이제 순위를 엎기 힘든 상태고 뭐 다른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전기차로 진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좀 약간 눈에 가시가 아니었을까 이런 관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현대잖아요.
아, 그렇죠.
삼성현대 잘하면 그 잘하는 거고.
예.
삼성현대 잘 안 되면 증시 안 좋은 거고.
예.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지수를 보지 말고 업종 안에서 힘이 강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서 왜 강할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이해가 된다라 그러면은 그것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봅니다.
업종별로 강한 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2차전지 쪽이 강했었어요.
아, 2차전지.
아까 전기차, 중국 관련 섹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요. 예, 그리고 태양광 섹터들. 태양광 섹터들이 또 좋은 편이고. 뭐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좋아지는 섹터들이 나오는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관련들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또 지나고 보면은 너무 빨리 지나 있어서 또 후회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군 생활 마지막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왜요?
확 와닿네요. 화가 났네요.
지금 뭐냐면, 병장 2호봉 정도?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거네요.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가고, 한 6개월 뒤에는 또 저희가 아예 다른, 또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1년 전만 해도 너무 좋아서 난리였잖아요. 1년 만에 분위기가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 보면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장단을 추다 보면 내가 조울증 걸리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락장 같은 경우는 저만의 루틴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을 오히려 일부러 안 봐요.
장을 안 본다.
최근 같은 경우 제 2주 내내 지금 뭐 촬영에 야외 촬영 때문에 골프 촬영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죠. 또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지금 파는 구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텼다면 차라리 좀 더 있어 보는 것이 살 수 있다면 좀 더 사는 것도. 아, 근데 더 샀다 더 빠질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 그게 빠질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역발상을 해볼까 말까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아,
거죠.
지금 아니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 여기까지도 갔었는데
그렇죠.
1440 얼마까지도 갔었는데 코로나 전에 2009년 반등 시작할 때 2000에서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아 여기 300포인트 더 빠져
저도 코로나 직전에 네. 예전에 다른 전문가랑 대화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코스피가 2200인데 왜 하락하냐면서 네. 저를 다그치듯이 뭐라 했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때 2200에서 왜 빠지냐 했던 게 2600 갔던 게 2200 빠졌는데 네. 왜 더 빠지겠냐. 예. 네. 뭐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거에 대한 데이터에 너무 우리 얼매일 필요는 없다라 봐요.
네네. 네. 다시 그 박스피 옛날에 추억의 박스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스피 상단입니다 지금.
예. 네.
그렇죠.
횡보를 생각하는 이유도 뭐냐면 네. 반도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횡보장도 생각했던 거예요.
네.
이때가 2011년부터 2015년 때가 반도체 네. 주식들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주식들이 안 좋으면 좀 횡보장을 만들더라고요. 코스피 네. 지수로서는. 그래서 횡보장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었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언제지? 98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 하여튼.
지금도 싸다, 이러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